사무엘하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의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끓여지어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대로 다윗이 반란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했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상황이 어떠한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사장도 돌려보내고 특별히 친구였던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전략가가 함께 있어서 이런저런 전략을 내세울 텐데 내 친구인 후세 당신이 그 전략을 좀 무너뜨려주고 좋지 않은 길로 좀 인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후세가 아마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죠.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서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전략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세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었죠. 지금 당장 시간 끌지 말고 1만 2천 명의 군인을 모아서 내가 끌고 나가서 다윗을 급습하고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면 그들이 싸우기 전에 다 도망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다윗왕을 죽이겠다. 그러면 백성들을 죽이거나 이런 일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반란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후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이 후세는 다윗 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일부러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후세가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아이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이 제시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다 아이도벨의 전략이 훌륭한 전략인데 그대로 하면 다윗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전략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엔 어떻게 해서라도 압살롬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지금 후세가 처음 이야기하는 내용은 현재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마치 추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아이도벨은 다윗의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제시를 했어요. 다윗은 현재 피곤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급습해야 된다. 이렇게 아이도벨은 이야기했는데 후세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아이도벨이 생각하는 다윗의 상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이 지금 피곤하다고 했는데 후세는 지금 그렇지 않다. 다윗은 원래부터 타고난 용사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용사인데 심지어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처럼 아주 극심하게 격노한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다윗을 격노한 용사의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추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후세가 이야기한 건 거짓말이죠. 사실은 아이도벨이 말한 게 맞습니다. 후세는 잘못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후세는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이도벨 저 녀석이 진짜 똑똑하네. 어떻게 알았을까?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네. 다윗이 도망갈 때 너무 급하게 도망가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또 도망가면서 울며불며 도망갔습니다. 막 싸우겠다는 의지가 불타거나 격노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세가 어떻게든 압살롬을 속여야 되니까 사실은 자기는 다윗의 상황을 알고 있죠. 알면서도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격분한 용사의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될까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있지 지금 백성들과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아이도벨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구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급습을 하면 기습 공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절에 보면 혹 무리종이 며칠 먼저 엎드러지며,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속해 있던 군인들이 기습 공격하겠다고 섣불리 나섰다가 혹시라도 몇 사람이라도 전쟁에 패배해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먼저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군인을 보냈어요. 그랬다 한 10명이나 10명이라도 죽었다고 치면 소문이 나지 않겠느냐. 압살롬이 기습 공격했다가 패배했다, 다윗 승리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10절에 보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속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마음처럼 담대한 마음, 용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소문을 들으면 아니 낙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가 이야기하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아이도벨이 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뭐라고 전략을 내세웠냐면 지금 다윗이 피곤하고 힘이 없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빨리 막 엄청난 대군을 꾸릴 게 아니고 1만 2천 명 추려가지고 빨리 쫓아가자. 쫓아가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흩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윗 왕만 죽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후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꾸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습 공격했다가 우리 편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죽으면 우리가 다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후세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 그냥 거꾸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후세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이야기나 막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이야기한 것과 거꾸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 다윗을 두렵게 해? 아니, 그렇게 하려다가 우리가 다 두려운 지경이 될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후세가 제시했던, 이 아이도벨이 제시했던 그런 전략과 반대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실제로 후세는 어떤 전략을 내세우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자기 전략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이게 후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아이도벨이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아이도벨은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챙길 때가 아니다. 빨리 1만 2천 명만 추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후세는 어떻게 합니까? 1만 2천 명 추려서는 안 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다 모아야 된다. 아이도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직접 나가면 안 되고 내가 그 추려진 군사들을 끌고 나가서 다윗을 추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후세는 당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죠. 아이도벨은 지금 당장 급습을 하자는 겁니다. 후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제시한 전략은 속뜻은 뭐냐면 후세의 진짜 목적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요단강에서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 있는 빌미를,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럴듯하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이도벨의 전략은 당신은 주력 부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내가 1만 2천 명 추려서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 죽여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였는데 후세는 당신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서 당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라. 이렇게 권한 거였어요. 후세의 두 번째 전략이 그 뒤에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후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하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온 이스라엘 다 끌고 가는데 어떻게 기습 공격을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한꺼번에 쉽게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숫자가 적으면 기습 공격이 가능하지만 숫자가 많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서 기습 공격을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도 죽이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전멸시켜버리자.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이도벨의 전략과 정반대죠. 아이도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굳이 백성들을 다 죽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죽여야 되는 타겟은 딱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니까 다윗만 죽이면 된다. 찾아가서 공포감을 조성하면 백성들은 다 흩어질 거고 그때 다윗 한 사람을 죽이면 다윗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은 다 우리 편이 될 거니까 뭐 때문에 백성들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 백성들을 우리 편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전략을 제시했다면 후세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전멸시켜버립시다. 이렇게 전략을 내세운 거죠. 정반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후세가 세웠던 전략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또 만약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다윗이 만약에 성에 숨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만약에 어떤 성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온 이스라엘이 성 벽돌벽돌마다 다 줄을 묶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온 힘을 다해서 끌어내서 강 안으로 그 성을 집어던져야 된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성을 어떻게 줄에 묶어서 끌고 오겠습니까? 여하튼 후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성을 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멸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본때를 보여주고 다윗을 숨겨준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전멸시켜서 한 놈도 살려주지 말자. 다윗을 숨겨줬던 성은 아예 그냥 흔적도 남지 않게 완전히 다 그냥 쓸어버리고 쫄딱 망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세의 전략인데 이건 아이도벨의 전략과는 정반대인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후세가 원래 똑똑한 사람이어서 처음부터 이런 전략을 잘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속으로 나는 어떤 내용이 되었건 압살롬이 망하게만 하면 되니까 아이도벨이 말한 대로 하면 압살롬이 흥할 테니까 아이도벨의 전략과 무조건 정반대로만 이야기하자. 그래서 거꾸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후세가 이렇게 전략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전멸시켜버리자는 그런 전략을 제시한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전략을 다 들은 뒤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래서 압살롬이 선택을 한 거예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설명했죠.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하는 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우선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무엇이 좋은 전략인지 판단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내세웠던 전략이 있고 후세가 내세웠던 전략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압살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압살롬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망하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다윗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 편에서 놓고 생각하자면 압살롬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전략을 들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본 것처럼 성공하는 길과 망하는 길은 비슷한 길이 아니고 정반대 길이었습니다. 아이로빌이 내세운 길은 왼쪽, 후세가 내세운 길은 오른쪽이에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종종 고민할 때에 아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성공하는 길인데 이게 합당한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다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나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방향만 제대로 잡았으면 조금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냥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제시된 길은 어떤 거냐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이에요. 정반대 길이에요. 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꼭 보면 정반대 길을 선택합니다. 그쪽으로 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다가 조금 삐뚤어진 길로 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 그러면 안 가요. 그리고서 그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 길을 가요. 이게 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죠. 참 이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은 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그때는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할 시기가 다 지났어요. 이제 기술 배우자 그러면 아니요 나 이제부터 공부할래요. 그것은 기술 안 배우고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자 지금은 투자하고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투자하고 일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니요 지금은 나 다른 거 할래요. 그러고선 다른 거를 해요. 지금 투자 때가 아닙니다. 일할 때가 아닙니다. 기회를 봐야 됩니다. 좀 기다립시다. 그러면 꼭 어디 가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이게 꼭 보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송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성도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 등록하고 목사님 제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담인가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가게를 얻고 이 사업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탁 보니까 저기다 가게를 열면 진짜 누가 봐도 망할 지경이더래요. 근데 왜 저걸 모를까?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권하고 왔는데 한 두어 달 뒤에 연락이 왔대요. 개업 예배하니까 좀 개업하니까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죠. 두어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대요. 자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교회 오면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형통할 줄 알았는데 가게 연지 두 달 만에 망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리고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목사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 결정해서 망했는데 왜 교회 탓을 하고 주님 탓을 하는가. 만약에 목회자가 권면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뭐 물론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이 꼭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때들도 있지만 주님께 사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망했으면 주님이 책임지시겠지만 주님께서 가지 마라 그거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꼭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거꾸로 가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 탓을 하고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압살롬이 보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 길을 선택합니다. 정반대 길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마음먹고 참 열심히 그 길을 찾아가면 대충 방향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다 조금 다른 길을 갈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겠다고 정반대의 길을 가면 다 누구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압살롬처럼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되고 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기준 삼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주님께 살펴보고 회개하고 그만두고 돌아서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세가 압살롬이 망하는 전략을 내세웠을 때에 압살롬이 그 말들을 듣고 그 말들이 논리적이니까,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에 잘 맞으니까, 자기 기분에 좋으니까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도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고 많은 이득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에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 참 많은 것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선택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품도록 우리의 심령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